1956년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10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독재 정권과 소련의 압제에 맞서서 수많은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하여 소련은 수많은 군인들과 탱크를 진입시켜 그 시위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헝가리 카톨릭의 민드센티 추기경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할 곳을 찾다가 마침내 미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자기에게 어떠한 미래가 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 대사관에 숨어 들어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5년을 대사관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쫓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의 죽이고자 하는 집요한 의지 때문에 결코 대사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사관 안은 안전했지만 그 담장을 넘어서는 순간에 생명은 보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대사관을 빠져나왔는가?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 교황 바오로 6세가 나서서 헝가리 정부와 미국 사이의 중재를 통하여 마침내 1971년 9월에 그는 미국 대사관을 벗어나서 망명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미국 대사관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나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곳이냐 하면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열두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게 될 것인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다.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두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을 내놓고 그 중에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48개 성에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다른 지파는 자기들 지파끼리 다 한 덩어리로 뭉쳐 사는데 레위 지파만 각 곳에 흩어져 있는 48성으로 흩어져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각 지파가 사는 현장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각 지방으로 레위 사람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3대 명절이 되면은 어느 지역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중앙성소로 가서 일주일씩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레위 지파를 찾아가서 말씀도 배우고 신앙 상담도 하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48개의 성읍에 흩어 거하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보러 도피하게 하라. 이스라엘 전국을 크게 세 덩어리로 딱 나누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세 성읍을 딱 정해서 도피성으로 하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야 된다. 왜? 전국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곧장 그리로 도망갈 수 있도록 대로를 건설해서 도피성으로 진입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도피성이 세 군데였는데 땅이 넓어지면서 이 도피성의 숫자를 여섯 개로 늘리라고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 중에서 여섯 군데를 도피성으로 정하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간에 도피성까지 피하는 거리가 똑같도록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고 오늘 본문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건데 4절과 5절의 대상이 나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잇과 함께 벌목하려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의도적이지 않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일에 연루된 사람들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도피성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고 있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우리 나무나 하러 갑시다 하고 산에 같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허공에 붕 뜨더니만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머리를 때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인 사람은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라고 말하겠지만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 죽인 사람을 보복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 도착하면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이 도망온 그 사람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보호한 상태에서 그를 쫓아온 보복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개가 우리 누구를 죽였다. 보복하겠다. 그럴 때 일단 그들을 막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인지 고의가 아닌지를 자세히 조사해서 고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살게 해주라. 그래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자를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고의가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을 조사해 보니 고의성이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러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이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피했다면 도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서 법대로 처형하라. 공의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피성 안에서 살게 된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그 규정이 민수기 35장에 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성 지경 밖에 나가면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요? 대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대로 도피성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의 사장이 살아계신데 도피성 그 한 성읍에서 살기가 답답해서 아이고 나 답답해 성읍을 벗어나서 바람 좀 쐬고 싶어 그래서 성읍 밖으로 나왔다면 보복자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죽여도 무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그를 아무도 보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 없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을 완전한 분노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규례인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법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나의 일생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예?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한평생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도피성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이 도피성 얘기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과 내 그 죄인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전제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부지 중에 살인이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살인한 적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신 적 있나요? 없죠?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 일생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인을 영적인 의미로 확장하게 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영적인 의미의 살인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내 의지로 없애는 것. 자, 살인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내 의지로 없애고 죽이는 것. 그게 살인의 정의입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녀의 걸어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부모는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아이의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자녀에게 강요하면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지중의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실제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의 살인의 정의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적 살인을 뭐냐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라가라고 욕하고 그죠? 그것도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라가라는 말이 아람어로 어떤 뜻이냐? 세대갈이란 뜻이에요.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놈, 머리가 영 안 돌아가는 무식한 놈 같으니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서 없으면 좋겠어. 저 멍청한 것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겨. 없으면 좋겠구만. 그런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다 뭐냐? 영적으로 그를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말로 얼마든지 영적인 살인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 영적으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뭐가 오느냐? 반드시 보복이 따라오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어떻게 따라오느냐?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뜻을 끊어버리고 그를 영적으로 살해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상처는 커지고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거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자녀가 멀어지게 되죠.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사랑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그 질문의 내용이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디로 피해야 되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사건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도피성에 있던 자를 자유롭게 한 것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듯이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빨리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라는 것, 즉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와봤자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인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여 충분히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은 다음에 세상에 나오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도피성은 사라졌지만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도피성이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도피성이라는 말을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문으로 구별을 해서 정리해 놓았으니까 우리 한번 보면서 잘 읽어봅시다. 첫 번째 도피성의 한문을 잘 보세요. 도피하는 성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부지 중 살인한 자가 피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자, 두 번째 도피성은 뭐냐? 신앙은 도피성을 가진다고 할 때의 도피성은 장소가 아니라 성향이며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도피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내가 분석을 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도피성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피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을 가장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왕이 해야 할 두 가지 위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싸워 승리하여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왕의 제1번 사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1번 책임이 뭐냐?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대통령의 1번이듯이 그 당시에도 왕의 최고의 사명은 적들로부터 싸워 이겨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시켜 복종시켜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왕의 두 번째 소명이었다. 다윗 왕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완수함으로써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성공한 비결이 뭐냐? 그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인데 시편 144편의 별명이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우리 1, 2절을 읽어봅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성경 구절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보면서 마음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나님께로 보내서 피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운다면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그렇게 피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1절에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하나님께 피했을 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을 완수했고 2절 끝에 보세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얻었느냐? 하나님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 앞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하나가 되어 왕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 두 가지 사명을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비결이 뭐냐? 한 문단으로 나오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너희들도 문제를 만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처럼 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시편 144편을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시편 144편의 별명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도피성은 없어요.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도피적인 성향. 주님께로 내가 도피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것이 신앙인의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가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죽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나에게는 도피성이 있는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가는 도피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끝까지 내가 그 문제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는지.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성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는데요. 원래의 도피성은 뭐였느냐?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하는 여섯 개의 성읍의 이름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의 진정한 도피성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신앙의 도피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피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 칼 막스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주여 주여 그러다가 누가 때려도 얻어맞고 도망가고 순한 양처럼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그걸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적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피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항상 승리와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다. 너무 외롭다. 술집에 갈 수도 없고 다른 나라도 도피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있나요? 내게 도피성이 작동해야죠. 맞아.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결이지 라고 생각하고 도피성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도피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옵소서. 옛날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한 제도만이 아니고 오늘도 본의 아니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죽이는 살인을 행하는 나를 위한 제도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죽일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은 도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피성의 제도가 옛날에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제도는 영적으로 살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나를 위한 제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획과 뜻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어내고 나의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도피성으로 가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다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다시 내 현실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살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도피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피하면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